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 핵실험에 대응해 북한에 더 강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 행동은 국제적인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푸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평양 당국은 체제가 안전하다고 느끼기 전에는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을 한 건 맞고 러시아는 이를 비난하지만 평화적인 방식 외에는 다른 해결 방식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미국이 러시아를 북한과 같은 제재 명단에 올려놓은 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긴급회의를 열고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주 중 새 결의안 초안을 배포할 것이라며 오는 11일 새 결의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안보리 이사국들에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고 싶다면서 안보리는 가능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류제이 중국 대사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혼돈이나 전쟁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지난 4월 1일에 이슬람 무장조직 보코하람이 나이지리아와 카메룬에서 감행한 공격으로 민간인 400여 명이 숨졌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이전 5달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숫자입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4월 1일에 나이지리아에서 보코하람이 민간인 223명을 살해했다며 8월에만 100명이 희생됐다고 전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보고되지 않은 건수를 감안하면 희생자 수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웃 나라인 카메룬에서는 지난 4월 이후 30건의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해 민간인 158명이 숨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최근 새로 발생한 허리케인 얼마가 세력을 키우면서 미국 플로리다주 일대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어마를 어제 4등급 허리케인으로 상향 조정하고 카리브해에 있는 미국연 푸에르토리코와 버진 아일랜드에 태풍 경보를 내렸습니다. 관련 당국은 허리케인이 25cm가 넘는 비를 뿌리고 7m에 달하는 파도와 산사태 그리고 홍수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미국 남부 텍사스주 휴스턴시 일대는 허리케인 하비로 인한 홍수로 큰 피해를 봤습니다. 미국 정부는 하비에 이어 또 다른 허리케인이 접근해 또다시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어마가 미국 본토에 상륙할지는 현재 확실하지 않습니다. 캄보디아 법원은 지난 3일 체포된 캄보디아 야당 지도자인 캠 소카 캄보디아 구국당 대표를 반역죄로 기소했습니다. 소카 대표는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프놈펜 법원은 소카 대표가 외국 정부와 공무에 정부에 해를 끼치려 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소카 대표는 앞서 자신의 집에서 경호원들과 함께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소카 대표가 호주 멜버른에 있는 한 민간 캄보디아 방송과 했던 인터뷰를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 2013년에 이뤄진 이 인터뷰에서 소카 대표는 캄보디아에서 민주화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의 지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독립 언론 매체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지난 하루 동안 로힝야족 3만 5천 명이 추가로 방글라데시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8월 25일 이후 폭력 사태를 피해 대피한 로힝야족은 12만 3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폭력 사태는 로힝야족 반군이 미얀마 군경을 공격하고 이어 정부군이 반군 토벌 작전을 진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주로 미얀마 라카인주에 사는 로힝야족은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을 차별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BOA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9월 5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제재 조치로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 중단 등이 거론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갖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의 하나로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 상태가 극도로 고조된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미국의 군사적 대응에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20도, 낮 최고는 20도에서 28도가량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한 가운데 새로운 제재 조치로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 중단 등이 거론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니케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주 중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ue to the urgency of the situation with the nuclear test as well as the announcement by North Korea that they
헤일리 대사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4일 안보리가 개최한 긴급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일주일 뒤인 11일 새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관련국들이 협의를 서둘러 새 결의안을 신속하게 채택하자는 겁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이 또 다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결의안 추진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안보리가 그동안 수주일에 걸친 논의 끝에 대북 결의안을 채택해온 점을 감안하면 일주일 만에 채택을 시도하는 건 이례적으로 빠른 움직임입니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긴급회의 발언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안보리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has spoken. With unusual unity and consistency on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흔치 않은 단합과 일관성을 보여준 것은 좋은 일이지만 결의 이행에 문제가 있었으며 안보리가 때때로 너무 느리고 너무 약했다는 지적입니다. 헤일리 대사는 특히 지난 24년간 안보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더 진전되고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고 싶다면서 안보리는 가능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His abusive use of missiles and his nuclear threats show that he is begging for war.
헤일리 대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과도한 미사일 사용과 핵 위협은 그가 전쟁을 구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은 미국이 원하는 것이 아니며 지금 원하고 있지도 않지만 미국의 인내심은 무제한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헤일리 대사는 유엔을 통한 조치와는 별도로 미국 정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들을 무모하고 위험한 북한의 핵 계획을 지원하는 나라로 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안보리 이사국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나라들이 새 대북 결의안 채택을 주장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매튜 라이크로프트 대사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노동자 송출 규제를 언급했습니다.
We should not least further restrict the unethical exploitation of North Korea.
안보리가 지난달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신규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을 금지했지만 새 결의에 이보다 더 강화된 조치가 담겨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라이크로프트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나라들이 주장하고 있는 대화 재개에 대해 북한의 의지에 대한 진지한 신호가 없는 대화 복귀는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베쇼코로 일본 대사는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수준에 접어들었다며 성명 등을 통한 비난을 넘어 안보리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는 북한이 현 정책을 지속할 경우 심각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걸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관련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한국의 조태열 유엔 주재 대사도 안보리가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new resolution must include not only additional measures to further block funds, that could possibly flow into North Korea's.
새 결의안은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자금을 추가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뿐 아니라 통렬하고 강력한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우방국이자 상임이사국인 중국 역시 북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류제이 중국 대사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를 깨닫고 진지하게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과 잘못된 악화의 길을 가는 것을 멈추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혼돈이나 전쟁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국들이 상황 악화를 피하기 위해 대화를 재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과 미한 합동 군사훈련 중단 등을 골자로 한 중국의 쌍중단 중재안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러시아 대사 역시 북핵 문제에 군사적 해법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외교적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효과적인 대응 방안의 하나로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전화통화에서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이 북한의 최근 도발이 전 세계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또 공동의 군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탄두 중량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승인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현행 미사일 지침은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를 800km,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이 완전히 해제됨에 따라 한국군은 유사시 지하 깊숙이 포진한 북한의 군사시설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초강력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에 대한 수십억 달러어치의 무기와 장비 판매를 승인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40분간에 걸친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제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적인 공감을 표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이 북한에 거듭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임시 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은 북한에 최고도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우선 보다 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은 이번 6차 핵실험에서 수소폭탄을 실험에 완전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수소폭탄이 아니라 증폭 핵분열탄을 실험한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과연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는지 전문가들의 견해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이번 6차 핵실험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수소탄을 실험했다는 대목입니다. 핵실험 직후 나온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의 보도입니다.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의 핵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수소탄 실험 여부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김진무 교수는 이번 핵실험의 폭발력이 수소탄치고는 작다며 수소탄보다는 증폭 핵분열탄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한 50킬로톤에서 한 70킬로톤 정도 되는 핵폭발 위력을 보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수폭탄으로서는 조금 위력이 좀 모자라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렇다면 증폭 핵폭탄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냐.
반면 군사 전문가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이 실제로 수소탄을 실험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지질연구소 발표대로 6.3이라고 하면은 무려 960킬로톤, 거의 1메가톤에 육박하는 그런 위력이 되죠. 이 정도 위력을 낼 수 있는 건 수소폭탄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이번 실험을 통해 일정 수준의 핵융합 기술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려 했다며 폭발력이 50에서 75킬로톤인 것을 볼 때 핵융합을 이용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was clearly trying to demonstrate that it has achieved some degree of fusion.
전문가들이 수소탄 여부에 엇갈린 평가를 내놓는 것은 미국과 한국 기상당국이 감지한 지진 규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상청은 이번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 규모가 5.7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 지질조사국은 6.3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진 규모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폭발력을 가늠하는 기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진 규모가 0.2 증가할 때마다 그 위력은 두 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기상청의 발표대로 진도가 5.7이라면 핵실험의 폭발력은 100킬로톤입니다. 1킬로톤은 TNT 1000톤을 일시에 터뜨리는 폭발력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폭발력이긴 하지만 수소탄의 위력에는 못 미친다는 겁니다. 수소탄이 되려면 200킬로톤이 돼야 합니다. 북한이 수소폭탄을 실험했다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 때도 자신들이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 백악관은 북한의 주장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미국의 분석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The initial analysis that's been conducted of the events that were reported overnight is not consistent with North Korean claims of a successful hydrogen bomb.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지난해 1월 실험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이번에 다시 수소탄을 실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신인균 대표는 말했습니다.
작년에는 한국 기상청 발표로 지진파가 4.8이 감지가 됐거든요. 따라서 수소폭탄이 완전히 핵융합을 달성했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수소폭탄으로 가는 어떤 그 원리를 체득하는 그런 실험이 아니었나 보고 지난 1년 동안 뭐 그것들을 보완 발전시켜서 뭐 이번 그 6차 핵실험 때 거의 완성한 수소폭탄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북한은 핵실험 직전에 수소탄의 실물 형태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북한의 수소탄도는 양끝이 불뚝하고 가운데가 가느다란 호리병 모양입니다. 핵분열로 엄청난 열을 일으키는 앞부분과 그 열을 이용해 핵융합을 하는 뒤쪽 탄두부로 구성돼 있습니다. 신인균 대표는 이 탄두가 전형적인 수소탄두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리병 모양 중에서 큰 부분, 그 전선이 달려있는 큰 부분이 바로 기폭제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원자폭탄이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 좀 좁은 작은 그 허리병 모양 둥근 부분이 바로 핵융합장치가 들어있는 우라늄 238 그리고 이제 각종 중수소, 수소 이런 핵융합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수소폭탄의 탄두가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설사 수소탄 실험과 핵탄두 소용화에 성공했다 해도 아직 남은 과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핵탄두를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장착해 만 킬로미터 이상 날려보내려면 10여 차례의 미사일 발사와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이 4일 실험한 핵무기는 수소폭탄 이전의 증폭 핵분열탄으로 핵융합 물질을 사용해 폭발력을 6배나 늘렸다고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이 분석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예상보다 3년 빨리 1단계 열 핵폭탄 제조 기술을 습득했다며 도시 한 개를 파괴할 위력을 증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이번 핵실험을 통해 북한 핵능력이 얼마나 진전됐다고 보십니까? 여전히 수소폭탄 전 단계인 증폭 핵분열탄 제조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보시나요?
The yield is the strongest evidence that they've done something with thermonuclear materials. And but we don't know what. And these
이번 핵 실험의 폭발 위력이야말로 핵 융합 물질이 사용됐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북한이 1단계 열 핵폭탄으로 불리는 증폭 핵분열탄 시험을 할 능력이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물론 소형화한 핵탄두를 로켓에 탑재해 대기권에 재진입시킨 뒤 폭발시키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큰 위력을 보여줬고 핵융합 물질을 넣은 게 거의 확실합니다. 북한은 그야말로 현대 도시 한계를 파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폭발 위력을 증명한 겁니다.
북한의 핵 능력이 어떤 한계점을 넘어섰다고 판단하시나요?
Well, the threshold of having a deliverable thermonuclear weapon, I don't think we can say they've crossed that threshold.
한계점은 북한이 수소 폭탄을 개발하고 이를 운반할 수 있는 수단까지 갖추는 지점이 될 겁니다. 저는 북한이 이번 시험을 통해 그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이번 실험을 통해 특히 증명하고 얻으려고 했던 기술은 뭘까요?
This test, if it is involving thermonuclear material, showed that they can take a fission weapon.
이번 실험에 핵 융합 물질이 사용된 게 맞다면 핵 분열 무기에 핵 융합 물질을 결합시켜 핵무기 위력을 심각하게 높였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는 플루토늄과 무기급 우라늄을 이용한 15킬로톤급 핵 역량을 갖고 있었다면 이번 실험은 핵 융합 물질로 위력을 대략 6배 정도 키운 겁니다. 물론 북한이 기존 15킬로톤급 핵무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많은 무기급 우라늄을 포함시켜 이번 실험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핵 융합 물질을 사용하면 플루토늄과 우라늄 기반 핵무기보다 훨씬 큰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이고 이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Few countries have accomplished that and certainly demonstrated that. Only the five acknowledged.
이만한 핵 역량을 갖춘 나라는 얼마 안 됩니다. 5대 핵 보유국만 이 역량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파키스탄과 인도는 그런 능력을 갖췄다고 주장하지만 핵 실험 결과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능하리라 여겨지지만 증명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험의 성격을 외부에서 정확히 파악하긴 여전히 이르죠.
If noble gases don't come out or other radioactive material doesn't leak out,
불활성 기체나 다른 방사성 물질을 포집하지 못하면 영영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핵실험 상황을 아는 첩보원이나 탈북자가 나와서 누설하지 않을 경우 핵실험에 사용된 핵무기의 정체는 계속 베일에 가려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노출된 정황만으로도 핵기술 진전을 볼 수 있다는 거군요.
Yes. Yeah, no, this test shows that they're advancing. I mean, there's no doubt. And it should be in a
의심할 여지 없이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매우 심각하게 여겨야 할 만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제가 2, 3년 전 존스 홉킨스 대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던 당시만 해도 북한이 2020년 전에는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때는 북한이 2020년쯤 100킬로톤 위력의 1단계 열 핵폭탄을 실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북한은 핵 개발 속도를 더하면서 예상보다 빨리 관련 기술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측면이 가장 걱정스러우시죠?
The problem I think I face and others face is that all we get is the yield. And this yield is significantly higher.
훨씬 커진 폭발력이 가장 문제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공개하는 모형도나 성명은 상당히 회의적으로 봐야 합니다. 미국을 위협하고 억제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역량에 대해 믿게 하려고 언제나 과장이 심하죠. 동시에 관련 기술의 진전은 눈여겨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말은 회의적 시각으로 보되 그들의 행동은 매우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 처음으로 100킬로톤가량의 폭발력을 과시했고 어떤 방법으로 핵무기를 제조했던 이건 매우 큰 진전입니다.
하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성공적으로 실험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믿지 않으시는 건가요?
I don't think they've tested a weaponized device. I mean, they certainly tested a
이번 실험의 폭발 위력이 매우 크긴 했지만 이 핵무기를 중거리 혹은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진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수소폭탄의 1차 기폭제 역할을 하는 증폭 핵분열탄이나 수소폭탄 생산을 위한 핵무기 소용하는 매우 어려운 일이고 저는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됐다는 북한의 주장에 회의적입니다.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앞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개발에 성공했다면서 공개한 사진 역시 의심하시는 거죠.
North Korea published these pictures supposedly showing a model of a two-stage thermonuclear weapon.
북한이 공개한 사진은 그야말로 모형이고 선전 목적이 더 크다고 봅니다. 상당히 무거운 두 물체를 들어올리는 장치도 없고 그저 핵탄두가 재진입체에 담긴 것 같은 모습을 방문객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전시된 것 같습니다. 또 벽에는 핵물질이 담긴 덤벨 모양의 물체를 재진입체에 끼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형도가 걸려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수소폭탄 제조 능력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 핵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핵 동결을 조건으로 한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방법입니까?
No, I don't think it is right now. It's just not the right time. What would a freeze mean?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동결이 무슨 뜻입니까?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하는 모든 비밀 시설뿐 아니라 모든 핵무기 제조 과정이 다 포함돼야 동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습니까? 이란 핵협상을 보십시오. 국제사찰단이 수년간 해당 시설에 접근할 수 있었는데도 신뢰할 만한 검증 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웠습니다. 접근 권리가 있었는데도 군사시설에 갈 수조차 없었던 겁니다. 협상파들은 협상이 깨질까 봐 그런 건 요청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북한과는 그 정도 합의도 아직 없습니다. 지금은 북한 핵 문제를 협상으로 풀 체계가 도무지 없습니다.
지금까지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으로부터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통해 보여준 핵 역량과 심각성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 상태가 극도로 고조된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미국의 대북 군사적 대응에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4일자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제기하는 위험에 대응하는 데서 분열과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문은 이날 화염, 분노, 그리고 혼란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로 위협하고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모든 선택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폐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는 최악의 시기에 미한 관계를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자 한국과 미국의 유대가 깨지기를 바라는 김정은에게 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군사적 방안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선제적 조치로 김정은이 제기하는 위험을 해결하려 한다면 남북한 양쪽이 막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합의를 깨뜨리는 북한의 오랜 기록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협상이 문제 해결로 나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문은 지금은 대화의 유용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무조건적인 대화 제의는 올바른 대응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단결되고 일관된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CNN 방송은 북한 문제를 다뤄온 미국 핵심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제대로 대응하려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지가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목표를 이룰 가능성은 거의 없거나 적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많은 협상이 실패한 것은 모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려 한다는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북한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6월에 미북 간 협상 개시 방안을 모색하는 북한 당국자들과 만난 수미테리 전 중앙정보국 북한 분석관은 북한이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낼 평화협정을 위해서만 대화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은 또 별도의 보도에서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맞서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지만 북한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군사적 선택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행동은 수백만의 한국 국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마크 어틀링 예비역 중장은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항상 군사적 선택 방안을 갖고 있지만 이는 매우 추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또다시 유사한 난제에 직면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겨냥한 군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공격으로 북한의 시설들을 모두 파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신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무역 중단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국과의 무역 중단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도 그 여파에 대해 논평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클 모렐 전 미 중앙정보국 부국장도 미국 CBS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군사적 대응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군사적 방안을 통해 북한의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일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며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렐 전 부국장은 외교에 대해서도 이 방안이 지난 25년간 실패했고 앞으로도 성공할 것으로 믿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렐 전 부국장은 북한의 핵 능력을 인정하고 옛 소련에 했던 것처럼 이에 대한 봉쇄와 억지로 나가는 것이 또 다른 선택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로 대북 원유 수출 금지 조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시간 내 북한 정권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조치로 보고 있지만 중국의 반대가 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지난해 수입한 석유 등 관련 연료는 1억 달러어치가 넘습니다. 세계 무역기구에 따르면 북한은 2016년 10개 나라에서 휘발유와 항공유가 포함되는 원유를 제외한 석유와 역청유 제품 약 1억 1,736만 달러어치를 수입했습니다. 가장 큰 수입원은 역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전체 석유 수입의 98%에 달하는 1억 1,462만 달러로 단연 최대 석유 수출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174만 달러어치로 두 번째 수출국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올해의 경우 상반기 기준으로 240만 달러를 수출해 이미 전년도 규모를 뛰어넘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석유 공급에 차질을 빚자 러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밖에 북한의 석유를 판 나라는 터키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등이었지만 액수만 놓고 볼 때 중국과 러시아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 때문에 만약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새 대북 제재 결의안에 원유 공급 금지를 포함한다면 당장 중국과 러시아의 이행 여부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원유 수출 중단 조치가 북한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You would start to see probably within two or three weeks gasoline stations even in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리닉 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4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원유 수입이 막힐 경우 당장 2, 3주 안에 평양 등 북한 내 주유소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남방 대부분을 석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고위층에게 마저 연료 공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기 생산량도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 원유 중단 4, 5개월 안에 공군의 항공기 운용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닉시 연구위원은 분석했습니다. 결국 원유 공급 중단은 북한의 가장 단시간 내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닉시 연구위원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북한 정권의 존립 여부가 달린 문제에 북한의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쉽게 동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안보리가 새 결의안 채택을 추진할 때마다 논의됐지만 실제로 포함된 적은 없었습니다. 북한 39호실 고위관리 출신 탈북자 리정호 씨는 지난달 안보리가 대북결의 2371호를 채택할 당시 중국의 반대가 컸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붕괴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과 전략적 이해가 다르니까 결정하지 않았나 보아집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원유 공급 차단까지는 하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리정호 씨는 앞서 지난 6월 BOA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에서 탱크선으로 수입하는 원유 통로들이 막힌다면 북한 정권의 생명줄이 끊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내 소식을 전해드리는 서울은 오늘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독일, 러시아 정상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6차 핵실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군이 북한의 지하요새를 파괴할 수 있는 초강력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에 핵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 자산을 전개할 것이라고 미 태평양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즉 4일이죠. 미국, 독일, 러시아 정상들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6차 핵실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부터 살펴보죠.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는 큰 합의가 이루어졌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양국 정상은 군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한국의 미사일 탄도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행 미사일 지침은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를 800km 또 탄도 중량은 500kg으로 제한해 왔습니다.
이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는 뒤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20분 정도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국제사회가 최고 수준의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것은 북한이 대화로 나오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며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 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모와 성격 면에서 각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고 지적하고 추가 도발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 등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차단할 방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의 핵 문제는 오로지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곧 푸틴 대통령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위해 6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할 계획인데요. 문 대통령은 내일 그러니까 6일 현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러시아와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알아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주재 대사를 내정했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주 러시아 한국 대사에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을 내정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우윤근 대사 내정자는 전라남도 광양 출신인데요. 17에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요. 2014년도에는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했습니다.
조금 전에 미한 정상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 한국의 미사일 탄도 중량 제한을 풀기로 했다.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 한국군이 초강력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국군은 기술이 있어도 강력한 위력을 가진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했는데요. 이는 1970년대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미사일 지침이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를 800km 또 탄두 중량을 500kg으로 제한하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 같은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새로운 초강력 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것입니까?
네, 한국 언론에 따르면요. 한국군은 탄도미사일의 탄도 중량을 최대 2톤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한국군은 탄도미사일인 현무미사일을 갖고 있는데요. 이는 사거리가 300km에 탄두 무게가 1.5톤입니다. 그런데 탄두 중량을 2톤으로 늘리려는 계획입니다.
미사일 탄두 중량을 2톤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북한의 지하요새를 파괴하려는 것이라는 보도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대부분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지하요새에 두고 있는데요. 이를 파괴하려면 관통력, 그러니까 뚫고 들어가는 위력이 좋아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탄도 중량이 2톤 이상으로 무거워야 합니다. 한국군은 미국인이 이미 개발한 GBU-28 레이저 유도폭탄보다 두세 배 파괴력과 관통 능력을 가진 새로운 초강력 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번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반도를 담당하는 미국의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한국을 방문했군요.
네,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오늘 서울에서 한국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송 장관과 스위프트 사령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아태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로 규정하고 이런 도발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북한 주민들에게 더욱 어려운 상황만 초래할 뿐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위프트 사령관이 한반도에 대한 전략무기 배치 의사도 밝혔다면서요?
네, 스위프트 사령관이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학술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스위프트 사령관은 태평양함대 사령부가 한반도의 항공모함 강습단, 또 최첨단 이지스함, 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잠수함 전력, 또 F-35 스텔스 전투기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해군 자산의 거의 60%가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 속한다며 함정 200척, 항공기 1180대, 그리고 민관 승조원 14만 명이 대기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이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문제를 설명을 했군요.
네, 현재 유엔 안보리에서는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강경화 장관 오늘 한국 국회에 출석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서 원유가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제재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빠른 시간 내 추가적인 제재 요소가 담긴 결의 채택을 목표로 주요국과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강 장관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한 얘기도 했다면서요?
네, 강경화 장관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전날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강 장관은 왕이 부장과 통화했을 때 안보리 추가 제재 논의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는 반응을 얻었다면서 중국도 추가 제재에 대해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 장관도 국회에 나와서 보고를 했군요.
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나와 보고를 했는데요. 통일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 논의 동향을 지켜보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을 위한 추가 도발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미북 관계 상황을 우선시하면서 남북 관계는 당분간 관망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한국민들이 다음 달에 열흘간이나 되는 황금 연휴를 즐기게 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추석 연휴 시작 전인 다음 달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민들은 이달 30일부터 열흘 동안 이른바 황금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됐는데요. 한국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9일 한글날까지 최장 열흘을 쉴 수 있게 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국민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시 공휴일을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텍사스에 사는 40대 탈북 남성 조셉 한 씨의 다섯 번째 사연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내 탈북자 1호 물리학 박사 조셉 한 씨가 남부 텍사스주 칼리지 스테이션에 소재한 텍사스 A&M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10월. 다음 달이면 이곳에서 일한 지 1년이 됩니다.
연구소 처음 여기 들어오실 때 예. 일단 이제 박사학위 따시고 여기도 예. 채용 과정을 거치신 거잖아요.
예, 예, 예. 처음에 와서 그냥
왜 여기서 일하고 싶으셨어요?
보통 박사학위를 받고 1, 2년 동안은 학위를 받은 학교에서 일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하는 조셉 씨는 그러나 관례도 관례지만 학자로서 이곳에서 일을 해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양자 광학 연구소고 저랑 조금 연관이 될 수 있고 거기서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유명한 사람들 많아서 배울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을 다 보면 지금 같이 일하는 그러니까 마이크로스코피니까 현미경 하는 분도 그렇고 분들 다 이 인터넷에 처음 이름이 다 나오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키피디아에 치면 이름이 나오고 그 사람이 어떤 이론을 만들었다는 게 인터넷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명사전 같은데 쳐보면 책 같은데 있잖아요. 나오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펀드가 많다 그래요. 돈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펀드가 많다는 것은 연구에 필요한 재정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 학자들의 연구 의욕과 성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조셉 씨도 저명한 학자들과 함께 배우면서 연구에 몰두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조셉 씨는 지난해 연구원 채용 면접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인터뷰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질문들 받으셨어요?
박사 논문 쓴 거에 대해서 이게 프레젠테이션 PT를 했거든요. 뭘 연구했는가 해서
그때 예. 누가 있었어요?
거기 연구소장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연구원들 몇 명 한 10명 정도 놓고 그래서 질문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저랑
1시간 정도?
한 45분 정도 하고 거기서 또 식사 준비했더라고요. 식사 밥 먹고 그러면서 뭐 이게 질문도 하죠. 질문
준비한 것들을 열심히 설명했는데 첫 고용 조건은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냥 일해라. 무급으로 일하라 그러더라고요. 무급으로. 돈 못 받고.
왜요?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됐으니까. 왜냐면 분야가 다르니까. 여기 와서 내가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그걸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인턴처럼.
인턴처럼.
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컨설턴트라고 그렇게 얘기하다 그러다가.
무급 인턴 형식의 연구원에서 주 1일 유급 연구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 주에 사흘은 다른 대학에서 하루 5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올해 1월부터 계약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1월부터
그렇게 자. 연구원 입장에서 네. 돈을 더 줄 수 있게 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제 프로필을 보고 제 논문 실적들 다시 깊이 연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같이 이런 리서치 해보니까 나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연구하는데 같이 참여도 하고 하니까요. 교수님이 연구해도 되겠다. 우리 그룹에서 일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1년으로 연장해 주시고서 내년 2월까지 이렇게 연장.
연구소에서 일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정상 임금을 받게 된 겁니다. 50명의 연구원을 둔 텍사스 A&M의 조지 미첼 물리원자학 연구소. 30여 명의 동양인 과학자 중 한 명인 조셉 한 씨.
지금 하고 있는 연구? 네. 연구하신 거 간단하게만.
그러니까 레이저를 갖고 핵물리에 적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 지금 하시는 게 네. 레이저 물리로 핵물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죠. 응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중에 들어가는 게 뭐 이게 핵들의 열이 뜨거운 게 해야 그게 열 반응 나잖아요. 그럼 열의 반응이 생기면 그게 뜨거운 게 막 불불 끓는 게 있잖아요. 원자로에서. 그것들을 플라즈마라고 하거든요. 플라즈마 같은. 근데 플라즈마 같은 그게 레이저를 쪼이면 플라즈마 안에서 어떻게 상태가 변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죠. 새로운 상태, 시기한 상태가 어떻게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셉한 씨는 최근 학자로서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텍사스 A&M에서 지난 7년 동안 공부해 박사학위를 받았던 연구 분야와는 다른 분야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럼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작 단계신 거예요?
네, 시작 단계 아직에.
그 연구는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아, 그건 한 두 달인가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예, 이제.
그 바꾸신 이유는 뭐예요? 그 응용 쪽으로 하시려고.
조셉한 씨가 같은 물리학 분야지만 박사학위를 받은 핵물리학 분야에서 방향을 튼 이유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핵은 국가 안보하고 연관됐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 시민권이 없잖아요. 보통 그 분야 실제 가자면 내셔널 랩이라고 해서 국립가속연구소 그런 데들한테 되게 시민권자들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닌 쪽으로 안보하고 좀 멀어지는 쪽으로 가야죠.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미국에서 핵 연구소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핵물리는 취업이 잘 안 돼요. 취업 일자리가 없고 특히
거기다 미국 내 핵물리 연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정도 조셉 씨가 오랫동안 연구한 분야에서 방향을 돌리게 한 큰 이유가 됐습니다. 지난 5월 미국 물리학협회에 실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 예산 정책에 따르면 원자력과 물리학 관련 일부 미국 내 연구소의 예산이 크게 삭감되는 등 이미 가동하고 있는 여러 시설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입자 물리, 핵물리 쪽을 좀 최근에는 많이 줄이고 있어요. 예산을 줄이고 있거든요. 예산을 줄여서 그러니까 가속기 연구소들 문 닫고 있어요. 더러.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요. 실제.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민권자들만 있어요. 거의.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 멤버들이죠. 그러니까 그걸 가속기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그거는 국가의 기밀 상황이니까 대부분 자체 국내국인으로 시키죠.
현실적인 한계를 느끼신 거네요.
네.
직업 구하는 것도 어렵고.
네.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실제 원서를 많이 넣어봤는데 citizenship is required 하고서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시민권자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제가 컴퓨터 이거 소프트웨어로 많이 하니까 그쪽으로 모듈을 만든 그쪽에 들어가려고 생각하는데 원서는 그런 게 많이 딱 적혀 있더라고요. 내셔널 랩들.
조셉 씨는 같은 물리학 분야지만 직업 전망이 좋은 쪽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카데미를 못 가더라도 나중에 회사 쪽에도 필요가 많거든요. 이런 제가 하는 분야는 그러니까 이해하면 레이저 하면서 이게 나노매트리얼이라서 그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그 슈퍼 레졸루션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해서 그러니까 초해상도 현미경이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생물 물리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생명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바이오피직스하고 연관된 쪽에 대해서 그쪽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취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유리하죠. 그러니까 또 교수도 많이 뽑더라고요. 그 분야는 책을
보니까. 거기는 뭐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회사들에서는 시민권이 없어도 서포트 해주거든요. 보통.
지난 2006년에서 2009년까지 한국의 연세대학교와 세종대학교에서 물리학 강의를 했던 조셉한 씨. 조셉 씨는 조지 미첼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동시에 지역 인근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근 메리 하딘 바일러 대학교와 론스타 칼리지에서 시간 강사로 일을 하고 있지만 요즘 같아선 연구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핵물리 분야에서 학자로 성과를 거둬온 만큼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에 임하는 조셉 씨의 학자로서의 욕심과 열정은 이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조셉 한 씨의 다섯 번째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지는 조셉 한 씨의 마지막 사연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